1절에서 7절까지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양에 좋으셨죠?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년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원래 그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수명이 40세 미만에 대부분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40세 미만에. 특히 이제 한 30% 정도는 거의 10살 미만에 다 죽었대요. 인류의 30%가 10살도 되기 전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요즘 우리가 장수하고,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장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미생물의 발견 때문에 인간이 장수하게 됐답니다. 미생물의 발견.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보같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요즘 바보 같은 인간들 있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빨리 죽어요. 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스퇴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파스퇴르 그 요구르트, 파스퇴르 요구르트 아시죠? 파스퇴르 우유도 있고, 그 파스퇴르라는 사람이 이 미생물이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수술을 할 때도 칼을 소독도 안 하고 그냥 칼 소독도 안 한 칼을 막 사람들 그런 칼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 칼로 인해서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 미생물에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파상풍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미생물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가 있고 박테리아라는 게 있어. 나쁜 균이 있어.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돼. 해서 이제 소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소독.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용 칼 같은 것도 철저히 이제 소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차를 줄 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손에 있는 대장균을 여기다 다 묻혀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장균을 막 묻혀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손에 대장균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안과 의사인데 동생이 말하기를 수술을 하는 도중에 철저히 살균이 돼야 된대요, 모든 게. 근데 이 대장균이 단 한 마리라도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눈 안으로 들어가면, 단 한 마리라도 대장균이 들어가면 눈이 그냥 박살나버린대요,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인간이 오래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 영국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의사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 혹시 여러분 처칠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칠. 처칠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죠. 영국의 수상이고 뭐 노벨상도 타고 했던 굉장히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고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 어렸을 때 이 스코틀랜드라는 그 영국의 아주 그 작은 이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놀러를 갔대요. 놀러를 갔는데 이제 해변에서 놀다가 그 물에 빠진 거예요. 이 처칠이. 근데 부잣집 애가 이제 도시 애가 시골에 오니까 서투니까 이제 아무래도 물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죽을 뻔했는데, 처칠이. 그때 거기 이제 시골에 있던 아주 시골뜨기 그 촌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아주 물개처럼 항상 물에서 노는 애니까, 얘가 보니까 도시애가 와가지고 엉벙해가지고 이제 거기 물에 빠져 있으니까 얘가 탁 뛰어들어가지고 그 도시애를 건져낸 거예요. 처칠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이 처칠의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그 아이에게, 야, 너 너무 고맙다, 네 집이 어디냐 하고 그 부모님이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 아이가 이거 죽을 뻔했는데 네가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이 처칠의 부모님은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의 큰 부자였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아,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 그래, 공부를 해서 네가 뭐가 되고 싶은데? 아,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앞으로 후원하겠다. 네가 대학에서 의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돈을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칠을 구해냈던 그 어린 꼬마 아이 이름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처칠을 구함으로써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의사가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의사가 이제 되긴 됐지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막 똘똘하고 영리한 의사는 아니었대요. 예? 똘똘하고 영리한 의사는 아니고 그냥 겨우 의사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뭘 연구했느냐면, 사람의 몸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자꾸 퍼지고 폐렴 같은 거 걸려서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이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 포도상구균이라고, 그 균의 모양이 꼭 포도알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포도상구균인데, 그 포도상구균이 막 이렇게 번지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포도상구균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그 나쁜 균을 배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배양 접시에다가 그 나쁜 균을 넣어가지고 배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는가, 그 치료제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똘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연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휴가를 갔대요, 휴가. 휴가를 다 갔다가 왔는데, 휴가를 갈 때 깜빡 잊고 그 배양 접시를, 뚜껑을 열어놓고 갔대요. 닫아놓고 가야 되는데, 좀 똘똘치 못하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딱 갔다 왔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그 균을 배양하는, 포도 상구균을 배양하는 그 접시 안을 딱 쳐다보니까, 저 보니까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그걸, 내가 왜 저걸 열어놓고 갔지?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접시 안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란 것은 거기 있는 균이 다 죽어버렸더라는 거지. 녹아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균이. 그래, 왜 이 균이 녹았나 봤더니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푸른 곰팡이가 거기 있는 모든 나쁜 균을 다 죽여버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푸른 곰팡이가 어디서 올라왔느냐면은 그 연구실 바로 아래층에 곰팡이를 연구하는 박사가 있었대요. 바로 아래층에. 곰팡이를 연구하는 박사가 라투슈라는 이름의 박사인데, 라투슈. 이거 외우느라고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라투슈라는 이 박사인데, 이 박사가 곰팡이를 연구를 하니까 곰팡이가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곰팡이를 연구하는 그 곰팡이 그 배양 접시를 하나를 모르고 뚜껑을 열어놨대요. 근데 이 푸른 곰팡이 하나가 바람을 타고 위층으로 간 거지. 가가지고 그 플레밍이 그 배양 접시 그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만약 닫았으면 못 들어갔을 텐데, 그 열어놔가지고 우연히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푸른 곰팡이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가지고 그 포도 상구균을 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야, 이 푸른 곰팡이가 나쁜 균을 다 없애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그 푸른 곰팡이 안에서 어떤 성분이 이 나쁜 균을 없애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페니실린 알죠? 항생제, 그 페니실린이라는 걸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을 해낸 거예요. 예? 그게 페니실린, 그렇게 페니실린이라는 좋은 약이 개발됨으로써 인류가 두 배의 수명이 연장이 됐다 하더라고요. 페니실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요즘은 두 배씩 산단 말이에요. 40살 미만에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페니실린 덕분에 지금 이 나이까지 다 사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약이, 그 좋은 약이 한 사람의 실수로, 예?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멍청했기 때문에 개발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똑똑했으면 개발이 안 됐을 거예요. 막 치밀하고 막 뚜껑 같은 걸 잘 닫아두고 그러면은 아마 곰팡이가 못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나쁜 균을 없애더라. 그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균 상태가 되더라.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균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쁜 균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푸른 곰팡이를 연구를 했는데, 근데 사람의 몸에 푸른 곰팡이를 집어넣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빼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썩 똑똑하지 못하니 그건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또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20년쯤 지나서 그 사람 몸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페니실린을 개발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1941년도에 푸른 곰팡이에서 빼낸 그 페니실린이라는 성분으로 진짜 죽어가는,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집어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 예?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실제로 그래 지금 이제 박수 칠 때는 아니고 이걸로 박수 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야 그때 박수 치세요. 이런 건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 이 맥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자 자 그래가지고 이 페니실린이라는 것 때문에 1941년도에 사람을 이제 살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제 그 처칠이라는 사람도 그 2차 세계대전 도중에 폐렴으로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 플레밍이 개발한 그 페니실린 때문에 그 처칠도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처칠을 두 번 살려준 거예요. 어렸을 때 한번 물에서 건져주고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을 병에서 또 한번 건져주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건 그게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예?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내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나쁘게 하잖아요. 그 자체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 플레밍을 행복하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페니실린이란 개발돼가지고 뭐 폐렴, 폐혈증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질병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냈다 그 말입니다. 건져내면서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거예요. 80세 시대, 뭐 100세 시대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이 작은 균, 푸른 곰팡이, 야 푸른 곰팡이 안에 이런 위대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인류가 엄청난 혜택을 누린 것처럼.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으면 여러분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푸른 곰팡이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병을 고치고 예? 나쁜 균을 없애고 사람을 오래 살게 하고 이건 잠깐 오래 살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까지 많은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 미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단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이구나. 이게 훨씬 더 능력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상으로 준 거예요. 예? 아브라함.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나를 주었어. 나 하나님이 너의 상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너에게 다 주었어.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줬다 그래도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아, 그리고 3절 보세요. 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주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에서 길리운, 내 집에 종으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섭섭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안에는 다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은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이라는 씨 안에 담았어요. 말씀이라는 씨. 그래가지고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 하나를 가져왔어요. 부뚜껑 속에 숨겨가지고 원래 세 개를 가져와가지고 심었다 하는 두 개는 죽고 하나만 살았답니다. 근데 그 목화씨 하나가 이 조선을 다 따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씨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씨 하나 안에서 나온 엄청난 것이 조선을 다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씨가 하나 들어온 것은 씨가 하나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것이고 씨 안에는 엄청난 것이 감춰져 있거든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의 씨 하나를 받아들이면 남자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와 닮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씨거든요. 말씀이 뭐라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거기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기에 썩지 아니할 씨, 거기 줄 한번 쳐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거기다 또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절 한절은 바로 썩지 아니할 씨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말씀이라는 씨 안에 담아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창세기 13장 15절.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 자, 여기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있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신 거예요. 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유언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언하면 말씀을 딱 아들에게 주면 다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다 준 거잖아요. 다 준 거거든요. 그 말씀 안에. 아브라함은 근데 바보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당신이 과연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키운 그 종놈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15장 다시 15장으로 와보세요.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자 여러분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엘리에셀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너 틀렸어. 네 생각은 틀렸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예, 항상 달라요.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아무리 좋은 생각이든지 선한 생각이든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항상 달라요. 예, 항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 내게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니라 네 생각 틀렸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님이 잘라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을 한번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여기 5절 보세요. 5절. 5절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자, 아브라함이 있던 장막이 있잖아요. 그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우리 생각 밖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 밖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꾸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네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자손이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꾸 들어가죠. 13장에도 네 자손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자손을 자손이라는 말을 자꾸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자손이라는 게 대체 뭐, 누구야?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여기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자손은 누구라고요? 여기 뭐라 그랬어? 이 말씀에 곧 그리스도라. 여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 단수를 썼다. 복수를 쓰지 않으시고 단수를 쓰셨다.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깜짝 놀랄 사실이죠. 깜짝 놀랄 사실. 아, 이게 대체 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 네 자손으로 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게 하겠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줄 건데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준다는 것은 내 걸 다 준다는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줄게. 내 그리스도는 내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걸 다 준다는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의미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자,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렇게 했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긴 뭘 줘요.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교제를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죠? 아니야.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었어. 내 아들 예수를 내게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면 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주었다 하면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누구를 받아들였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 아,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럼 예수님, 예수 안에는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의로움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룩함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혜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모든 걸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받으면. 예?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제2장,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2절, 2절 3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2절과 3절,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딴 건 다, 자, 딴 건 다 몰라도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거기다 줄 한번 쳐봐요. 자꾸 줄치락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가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전화기에 비밀번호 걸어놓으신 분 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전화기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통장! 자, 통장에 비밀번호 눌러야지 통장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그렇죠?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통장이 열리고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돈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금고에 비밀번호가 있다니까요.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 그리스도다. 예? 알겠어요? 1, 2, 3, 4가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 비밀번호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번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번호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넣으면 하나님이 열려요 안 열려요? 하나님의 금고가 다 열려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갑으로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금고가 열려서 여러분의 지갑으로 쏙쏙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비밀번호를 쳐넣으면은 다 열린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3절, 아까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그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1980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1981년도 1월 달에, 오래됐죠? 1981년도 1월 달. 이맘때네, 이맘때. 이맘때, 그러니까 35년 전 이맘때. 35년 전 이맘때, 박옥수 목사님이 제가 있는 그 전주교회에 오셔. 우리 전주에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작은 진짜 이렇게 밥상 하나 펴놓고 말씀 전하실 때. 그때 박옥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7, 8명 앞에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은 가난하셨거든요. 전주에 오는 차비도 없으셨다 하더라고요. 그걸 겨우 차비를 마련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뭐 김장 담을 때 돈이 없어서 애를 먹으셨다 하더라고요. 진짜 가난할 때죠. 우리 전국교회 형제자매를 다 모으면은 요쪽 한쪽 귀퉁이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예? 진짜 우리 몇 명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 지금 전주 오실 때 차비도 없으셨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시편 2편 8절 말씀을 나는 이 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또 책에 그 말을 지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책에서, 이 성경책에서 시편 2편 8절을 지워버렸습니다. 시편 2편 8절이 뭐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는 이걸 이 말씀이 책에 지워버렸습니다. 왜냐? 이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씨가 돼서 내 마음으로 옮겨 심겨졌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으로 옮겨졌으니까 여기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소련에서 전도를 할 겁니다. 35년 전에 소련에 우린 붉은 광장에서 막 전단지를 막 돌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소련에 가? 러시아에? 예? 옛날엔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에 가? 그게 말이 돼? 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린 아프리카에 방송국을 만들 겁니다. 우린 남미에 학교를 세울 겁니다. 우리는 차이나에 중국에 버스 큰걸 사가지고 우리 전도자를 가득 실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한 명씩 뚝뚝 떨어뜨려 놓을 겁니다. 야,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하셔야지. 목사님이 지금 여기 오실 때 차비도 없으셨던 분이 아니 무슨 버스를 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간단 말이야.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도 중국 못 갔단 말이에요. 35년 전에 어떻게 중국에 가요? 35년 전에 어떻게 러시아에 가요? 예? 아이, 목사님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 근데, 그리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1999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중국에 전도를 하러 한번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버스가 나왔더라고, 우리 버스가. 우리가 거의, 우리 전도자들이 가득 타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우리가 막 겨울에 막 다니는데 그냥 버스를 막 한참 타고 가다가 이거 이 그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내가 이 그림을 어디서 봤지? 이 영상 이거 어디서 본 동영상이야 이거. 아, 그러고 보니까 20년 전에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씨로 받은 거예요. 그 씨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편 8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를 다 얻을 거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아프리카에 실제로 방송국도 있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에 놀라운 복음의 일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눈에 보여서 아는데 하나님은 이미 씨로 씨 안에 담아서 이 말씀이라는 씨 안에 담아서 목사님의 마음에 심으셨던 것이다. 씨를 심으시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씨를 받았다는 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씨를 받은 건 다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비로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의롭네.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주셨으면 나는 의롭구나. 나는 거룩하구나. 나는 온전하구나. 나는 이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그가 마음으로 믿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그래, 네가 내가 내 아들 예수님을 예수를 너에게 주노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예요. 예? 그게 창세기 15장.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예? 그 자손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이 누군 줄 알아? 너희들 모르고 있지?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냥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사람 많아지는 걸로 생각했지. 바보같이. 아니야.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을, 그 자손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주신 거야. 아, 그러면, 야,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제 읽어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브라함도 13장에서 말할 때는 그거 못 믿고 있다가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고 꾸짖고 책망하게 해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두 번 말씀하시고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주시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제 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 내 동생이 강남교회에 다니거든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 강남교회 많이 계시죠. 동생 김영근 장로라고. 우리 성교회에서 오래됐어요. 올해 장로까지 됐으니까. 내 동생인데, 저는 장남이고 내 동생이 밑인데, 이제 제가 장남이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별로 못했어요. 공부를 못하고,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안과의사 됐죠. 안과의사 되려면요, 의대에서 1등 해야 되거든요. 의대에서 1등 해야 안과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생은 안과에서, 의대에서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과의사 됐어요. 본인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 잘났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다 옆에서 보면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까지 됐지만, 제가 이렇게 동생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믿는 마음이 너무 많아. 예? 저도 저를 믿는 마음이 많아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동생을 보면 동생은 나보다 더 많아. 자기를 믿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뭘 해야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동생은 잘해요. 내가 보면 병원도 잘하고 또 투자를 하도,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무슨 장사를 하거나 투자를 해도 잘해요. 그리고 그냥 안과의사가 병원만 하면 될 텐데 뭐 딴 걸 또 해요. 뭐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정신없이 바빠요. 너 뭐 하냐? 아, 바쁘다고. 뭘 이렇게 바쁘냐? 돈 벌어야지. 자, 근데 이제 동생이 점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야 이제 문제는 이제 작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동생이 이제 자꾸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걸 내가 느꼈어요. 동생 아들이 있는데 제 동생 아들이 내가 이 동생 욕하는데 혹시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전달해 주지 마세요. 얘기 안 했다 가세요. 그 제 동생이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 집 아들이 주찬이라고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그 주찬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애가 5명인데 동생이 항상 그래 자기는 애국자라 그래요.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자식을 생산했다. 그러면서 애국자라 그러는데 그 주찬이가 그 집 애들 중에는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교회 말을 따르고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 얘가 이제 학업 중이지만 내가 조금 한 일주일 이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좀 따라다니면서 함께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좀 따라다니고 싶, 스텝으로 좀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가지 마라. 네가 너의 신분이 뭐냐? 넌 학생이잖아. 네가 공부를 해야지 무슨 스텝이야? 무슨 칸타타야? 칸타타는 남이 다 해.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너는 공부나 해. 그래 주찬이가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는 꼭 가고 싶은 거지. 왜 제 이름이 주찬입니까? 주를 찬양하라고 주찬이 아닙니까? 내가 직접 찬양을 못할 따나 그 찬양하는 분들 가서 좀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제 동생이 화를 퍼럭 내면서 전화로 너희놈 새끼 뱃돼지가 따뜻해가지고 그런 소리야. 네가 지금 내가 돈을 내주니까 네가 그런 소리 하고 있지. 네가 진짜 어려운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 너 이번에 성적 만일 A학점 밑으로 한 과목이라도 A학점 밑으로 맞으면 나는 너를 지금부터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다. 부자의 인연을 끊겠다. 너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무서운 폭언과 함께 아들을 이제 겁을 준 거죠. 그래 이제 주찬이가 막 이제 근심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나 칸타타 못 가게 해. 그러면서 이제 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 제 아들도 또 거기 뉴욕에서 또 거기 박영국 목사님 신세 지면서 있는데 거기 이제 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 주찬이가. 그랬더니 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주찬이가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삼촌이 좀 시험에 빠진 것 같은데 좀 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시원찮지만 삼촌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아내하고 함께 내 아내가 또 마침 그때 눈 수술을 좀 받을 일이 있었어요. 눈에 이제 눈물샘을 좀 막아가지고 눈이 안구건조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좀 시술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동생이 이제 제 아내를 눈을 수술을 잘 해줬어요. 수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저기 네가 장로인데 네 아들이 칸타타를 가기 싫다 그래도 네가 가라고 해야 될 판인데 간다 그러는데 네가 장로로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장로 맞냐?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장로야. 그랬더니 아, 형님 너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러더라고. 뭘 내가 그렇게 하지 마. 너 저기 내가 지금까지 이제 보자 보자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어. 너 내가 볼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 근데 내가 널볼때 느낌이 아주 안 좋아. 내가 느낌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겼어. 죽든지. 어떤 문제 생겼어. 너 내가 볼때 느낌 좀안 좋아. 그랬더니 제 동생이 갑자기 뭐라 하냐면, 아이, 형님!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놈 새끼야? 제가 이제, 저하고 제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막 싸웠어요. 나가지 마!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내가 막 그랬어요. 너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놈 새끼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제 욕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제 동생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제말 듣겠습니까? 예? 요즘 뭐 그렇게 형말든 사람이 어딨어요? 예? 나이가 다 먹고 사는데, 50이 다 됐는데, 이제. 제가 동생을 막 뭐라 했어요. 너 나오지 마, 이제 우리 교회. 놈 새끼 말이야. 막제 아내가 막 말렸어요, 중간에서. 왜,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아이, 그만해. 난 수술도 잘했는데, 이제 그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이 암에 걸린 거예요. 동생이 이제 혈액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그래가지고 작년 우리 서울 대전도 집회하는데 동생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서울 대전도 집회 때 저한테 이제 딱 뭐라고 문자 왔냐면, 형님, 제가 병원에 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내가 암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마음이 땅바닥으로 팍 떨어졌어요. 마음이. 내가 목사님께 얼른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동생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어이, 김장로, 자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치게 해. 그러면서 이제 다 교제를 이제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장로가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꾸면 다 그깟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동생한테 이제 대전 집회 다 끝나고 찾아갔어요. 충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일찍 갔어요. 아, 보니까 동생이 마음이 땅바닥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큰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의사들은 항상 최악의 말만 하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그 병원은 이제 서울로 옮길 거라 그랬는데, 충남대에 있다가 이제 그 서울로 있는 병원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병원 옮기면서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옮기면서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그만큼 위중하고 이게 곧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의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동생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형님, 내가 애도 다섯이나 있는데 나 이렇게 막 빨리 죽을라 하니까 너무 답답하네. 그러면서 이제 한 5개월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5개월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을이 11월 달에 막 창문 바깥으로, 예? 막그 단풍이 좋잖아요. 또 작년 단풍 좋았죠? 단풍이 좋으니까 막 그걸 딱 쳐다보면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아, 저 단풍 밑에 형님하고 같이 걸을 수 있을까? 시를 쓰더라고, 시를.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야, 네가 얼마 전에 큰 소리 치던 놈이잖아. 너 얼마 전에 큰 소리 쳤잖아. 이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제 앞에서 큰 소리 친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낮추시면 금방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똥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똥이 떨어지듯이. 예?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똥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인생이라는 게. 인간이 큰 소리 칠 인간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동생이 얼마 전에 큰 소리 치던 놈이 땅바닥에 팍 떨어져가지고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5개월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자, 아, 제가 있잖아요. 동생을 보니까 이제 그 저희 재수 씨가 저한테 문자를 넣더라고요. 재수 씨가 아, 동생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슬픈 소식만 보내오더라고요. 슬픈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내가 동생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동생을 볼 때 동생이 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 동생은 성공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큰 병원도 가지고 있고요. 큰 빌딩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그 또래에서는 가장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동생이 불쌍했어요. 야, 사람 사는 게 돈이 있으면 뭐하고 무엇이 있으면 뭐하냐.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제가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자, 냉정하게 동생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 동생이 살려면은 제 동생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동생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종이 내 동생이 찾아와서 종이 손을 내밀고 그분이 가진 믿음으로 동생을 품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그분이 가진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동생은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동생이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교제를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일찍. 그때 그 부산 집회 마치고 올라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동생이 교제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배너 영화에 보면 배너가 나오는데 배너가 메살라 앞에 꼼짝 못하더라. 근데 어느 날 배너가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이 되었다. 그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이 되니까, 권세 있는 자의 아들이 되니까 그 메살라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엇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암이면 어떻고 암 할아버지면 어떠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동생이 저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동생은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이제 그 위기가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동생을 건져내시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동생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새벽 늦게 이제 밤에 늦게 성경을 딱 폈는데 시편 12편 5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가련한 자의 눌림과 동생이 가련한데 그리고 영적으로 궁핍한데 마음이 한없이 죽음에 눌려있는데 암에 눌려있고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 이제 하나님이 동생에게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그가 가진 믿음 안에서 동생을 일으켜 세우겠구나. 그를 안전지대에 두, 그 안전지대가 어디냐?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또 목사님의 믿음 아니더라고요. 안전지대잖아요. 하나님이 동생을 살려내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암이 완치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동생이 나한테 이야기 딴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다 나았다고 하면 교회에서 막 일 시킬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환자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이 이야기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딴 데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제가 여기 온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사람은 마음의 죽음이 한번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는 걸 다 놓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동생이 나한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가, 형님,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주 저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지금까지 30몇 년, 40년 살면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자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내 말도 잘 듣고 예? 얼마나 좋아요. 난 암이 너무 좋아요. 암이 잘못하게 해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잘 되게 해줬지. 예.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형편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미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이미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놓으시고 또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온전한 자로 그렇게 세워놓으셨고 이 땅에 세워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이 다 나의 것이고 내가 온전히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내년 우리가 이 매년 가지는 이 실버 수양회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